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생각할 말씀 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요구를 이제 받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해 볼 그 내용이 깊고도 매우 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많이 다뤄야 되고 깊이 다뤄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아서 이 한 번의 설교로 설명하기엔 사실 너무나 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길게 늘여서 하기에는 너무 또 자질구레해집니다. 그 원리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과 그 분별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시고 순전함을 요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상적이고 좀 이렇게 관념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핵심되는 설명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예배는 생각을 바치거나 진심을 바치거나 이상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임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진심과 정성과 감동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군대를 생각할 때 육해공군 있고 육군만 해도 무슨 보병, 기갑, 뭐 수송, 무슨 혹은 뭐 여러 가지 병과가 있습니다만 모든 군인들의 군인 중에 최고가 되는 병과의 꽃은 보병입니다. 의사들 중에는 말하자면 외과를 옛날에는 의사의 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또 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만은 병과의 꽃은 역시 보병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하고 함포 사격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게 우리 땅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 군인이 군홧발로 올라선 데까지가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적군을 물리친 것으로 내 땅이 아니고 아군이 서서 앉아있는 자리까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보병의 가치는 제일 가는 것입니다. 화력으로 따지면 무슨 뭐 뒤에서 쏘는 포가 더 세죠. 포병이 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고 공군기 하나 뜨면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령은 우리 아군의 군홧발이 찍히는 자리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진심과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가기 위한 목표와 어떤 그 지식과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지 그것만 잘라져 올라가 있는 것으로는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라고 요구한 가장 큰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한다는 의식을 드리는 것으로 저들이 할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했던 데 기인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든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어떤 종교적인 모든 책임을 완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욱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의식과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적 예배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이상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관념론으로 흐르는데 훨씬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바쳐진 사람의 정성이요 신앙 고백일지라도 바쳐진 제물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의 권리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친 대상의 것이 됩니다. 모든 제물은.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한 소유와 그 처치의 권리가 그쪽 제물이 바쳐진 대상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 문제를 틀리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것, 말하자면 헌금을 바친다든가 예배를 본다든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떳떳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소원도 들어주십시오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바치란 말이죠. 우리를 바친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십자가란 여러분들 보통 오해하시는 것 같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 기르다 마음에 안 들면 저게 내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아니고 짐이요. 어떤 그 어려운 그 가시 같은 겁니다. 자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왼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신자된 자가 맨 처음 가져야 되는 원칙이 뭐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즉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신앙의 대표되는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을 순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사울. 예, 해마다 늙어요. 사울하고 사도 바울의 전 이름 사울하고 같아서 이게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요. 이게 가늠된 순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이 무엇으로 왕위가 폐위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 그럴 때 다 진멸하지 않고 소떼와 양떼를 남겨오죠. 핑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꾸중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심각한 꾸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상의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바치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한테 바친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는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과 나가야 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맡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당나귀, 당나귀도 고집을 부리니까 끌려가는 무슨 물건같이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틀린 사람이 워치만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쳐놓고 워치만니 씨한테 영향을 안 받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은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틀렸는데 뭘 틀렸느냐 하면 그분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멋있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게 하겠다고 골백번 결심을 하고 나와도 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가능한 이 예는 제가 안 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 부분에 아주 적당한 거니까 예를 듭시다. 골프 얘기를 예로 드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시는 분은 알고 또 그 이해하기 좋은 이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가면 골프장에 개인 주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근데 첫 홀에서 이렇게 공을 쳤는데 이게 슬라이스가 나서 전문 용어입니다. 모르면 그냥 그런 슬라이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유리 그 옆에 있는 집 유리창을 뚫고 공이 들어가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개가 놀라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지나가던 차가 개 때문에 갑자기 피하는 바람에 옆집에 뛰어들어서 사람이 둘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엔 20명이나 죽다가 이번주엔 둘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911에서 오고 112에서 오고 난리 법석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치고 계속 나간 겁니다. 그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공 때문에 개가 나온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공에 지문 조사를 하고 그날 온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아 누구다 이건 레이건이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홀째 끝나고 들어오는 레이건을 잡은 겁니다. 당신이 친 공이 슬라이스가 나서 이렇게 돼서 지금 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러니까 공을 칠 때는 대가리를 딱 쳐봤고 움직이지 말고 치십시오. 골프를 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대가리를 안 쳐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쳐받고 치십시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얘기가. 골프 치는 사람 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가리를 쳐받고 친다. 쳐받고 이렇게 치거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대가리를 쳐받고 치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주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십자가로 꼭 때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꼭 때리기 좋게 생겼어요. 그 십자가로 때리다 거기다 진까지 박지 않습니까? 나무로 때리는 게 힘이 없어서 우리는 놀랍니다. 열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데 하면 집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오모양 욕골입니까? 나는 아닌가 봅니다.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기도는 뭐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여야 되느냐 하면 해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의지와 뜻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다라는 비통에 찬 절망과 아우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난 이 문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해주십시오. 난 하나님한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해보십시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결혼 전에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과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 과거가 있었던 걸 남편이 모르는 것, 남편한테 고백하지 않은 것이 마음이 계속 게으름직하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면 남편이 틀림없이 지금까지 자기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준 것 같지는 안 해줄 게 뻔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솔로몬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깜짝하죠. 목사님,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정직하려고 하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 앞에 미안한 마음을 내가 짐으로 지고 가야 될 것을 남편에게 고백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남편 책임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난 할 말 다 했어요. 용서 안 하는 건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분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신앙상의 문제에서 이걸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무슨 물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우리 몸을. 그러나 산제사입니다. 물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일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실패하지 않는 물건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2절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2절은 왜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왜 있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쳐서 난 이제 홀딱 바쳤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책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알지만 했느냐 못했느냐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걸 따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물건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겠다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책임을 안고 가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만저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옆구리에 딱 차고 슈퍼맨하고 하늘을 나르듯이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오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침으로 사고의 기능도 없어지고 결정의 책임도 없어지고 이러는 것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립된 존재인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게 세상적으로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그 결정과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산제사로 바쳐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바쳐지는 이 과정은 승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우성으로 연결됩니다.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여러 번 소개했었죠.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의 책입니다. 기록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이 프랭클 씨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모습들을 남보다 더 날카롭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귀중한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끊임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호전될 기미는 전혀 없고 매일매일 애쓰는 것이 결국은 노동력이 다 소진되면 죽는 것으로 끝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극심한 피곤 속에서 아침 작업장을 나가는 길에 아직도 노동력이 남아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허풍을 떨며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가스실로 그날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모면하면 하루를 보는 것이지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를 버텼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날 무슨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어떻게 버텼습니까? 귀중한 대답을 우리가 얻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습니다. 눈물과 한숨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누가 웃느냐? 드디어 포기한 사람만 웃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지나서 어차피 죽을 것이 뻔한데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는 않겠다 라고 자폭하기로 결심을 하면 즉시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총을 들이대도 웃고 채찍질을 해도 웃고 죽여라 이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 이거죠. 누구만 운다고요? 버티려고 하는 사람만 웁니다. 그런데 왜 울죠? 왜 웃지 않고 울죠? 당한 일을 극복하고 넘어설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마음은 없으니까 울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어떤 데냐? 거긴 피범벅, 눈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사이다가 튀는 것 같다 그래요. 누가 신앙생활을 찬송과 희열과 기쁨으로 연결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향한 열심과 거룩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놀랍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죄에서 나를 꺼내시기를 권하고 원하고 제발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웁니다. 왜 울죠? 이길 힘이 없이 실패한 자신의 그 가슴 아픈 그 배신감에 대해서 웁니다. 그러나 또 왜 울죠? 그 실패로 고만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다시 매달리죠. 하나님, 이 실패로 인하여 다음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지혜와 힘과 방법으로 나를 채우사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욥의 기도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그 얘기 속에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난 너 낳은 거 후회한다.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너 제발 내 마음에 들게 좀 살아다오. 그 말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걸 가슴 아파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한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아우성인 것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거요. 우리의 모든 아우성은 처절한 절망의 몸부림은 아닙니다. 사실 자신에 대한 절망이지만 동시에 내가 나 혼자 책임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다시 올라가 그 손을 붙잡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모두가 거룩한 얼굴로 어떤 시험도 그를 비켜가는 거룩무쌍한 사람끼리 둘러보며 눈을 내리깔고 비웃음에 찬 엄숙을 떠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혹시 누가 나의 이 실패를 알까 전전긍긍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나와 머리를 숙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갈 것은 주의 품밖에 없습니다. 내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옵소서. 제 실패로 제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요. 이 아우성이 있는 자만이 머리로가 아니요 말로가 아니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고자 애쓰는 복된 인생을 사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 하면 쉽죠.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나는 저렇게 할 바엔 안 해, 이것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이러더라, 장로가 이러더라, 교회가 이러더라,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은 자세? 난 한문이 어려워서 난 안 배워. 그 소리와 방불합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우리 시절에 문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한문을 해라 마라, 해라 마라. 그래서 한문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딸에는 이름이 수진인데 숫자가 아주 어려워요. 이삭 숫자를 제가 해줬어요. 이삭 숫자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죠. 우리 애가 공부를 무시무시하게 잘해요. 전 과목을 올백을 받았는데 한문에서 딱 하나 틀렸어요.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써라. 그리고 와서 저한테 땡깡을 부렸어요. 왜 어려운 이름을 써줬냐. 우리는 한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문을 모를 때마다 뭐라고 핑계를 대죠? 그때 문교부 장관이 배우지 말라 그래서 안 배웠다고. 그리고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저들은 자기네 안 믿는 것을 변명해요. 실제로는 처음부터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 아닌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왜 미국인들은 영어를 하죠? 한국말 안 하고? 망할 놈들이?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난 저렇게 할 바엔 안 해, 저건 신앙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본인이 하지 않은 탓입니다. 해보십시오. 우린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바치지 않은 것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나 보고 헌금이나 내고 무슨 전도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서 내 욕심 채워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감히 흥정을 하고 있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거룩하냐의 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놓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 흉이 아닙니다. 시작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십시오. 70번 넘어지면 71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날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망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의 특권인 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바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살며 주의 기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복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사 우리로 절대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양보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나며 주와 함께하며 우리의 더러움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가는 성실한 인내하는 충성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